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참 어린 시절부터 또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직장을 들어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흔들려서 변하기 시작하고 또 급기야 신앙마저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 믿음대로 행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힘듦과 아픔도 오고 억울하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될 때도 있고 정말 살벌한 전쟁터 같은 이 사회, 직장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을 붙들고 살기에는 어느 때에는 힘겹고 괴리감이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권면, 교훈도 어쩌면 그냥 한가한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치열하게 간절함으로 이 절절한 내용을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제 로마까지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분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복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 당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약자 중에 약자, 노예들, 그때 당시에 로마의 노예들, 종들이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옳은 길로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 여전히 노예로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고 노예로 사는 건 그렇다 쳐도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주인에게, 사회적인 강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미운털이 박히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는 몇 안 됐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황제 숭배 종교, 그 숭배 종교가 있었고 황제 숭배와 유대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를 로마에서는 인정을 했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새로운 이단과 같이 로마는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부리고 가두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종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반국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데 우리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고 절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 종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노예 주제에 국가와 주인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들은 고민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고 현실의 괴리감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들에게 그리고 그 초대교회 흩어진 자들에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은 사환들이 나옵니다. 이 사환들이 바로 노예들, 종들입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한 집안에 살면서 집 주인과 가족을 섬기는 사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때 당시 그 특수성이 사회의 특수성이 노예가 집안의 종이 필수적인 시대였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당시 로마의 전체 인구가 한 12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노예들이 종들이 3분의 1인 40만 명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집안에서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한두 명 정도 있었고요. 부유한 집안일 경우에는 한 400명 정도의 노예를 부리고 살았고 황제의 집안에는 약 2만 명의 노예들을 부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노예들, 종들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없었고요. 합법적으로 결혼도 할 수 없고 애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벌을 할 때 마땅한 사회적 규제나 법칙이 없었습니다. 종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으로 취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으로 취급이 돼서 상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별 이유 없이 신체가 절단나기도 했고요. 가족들과 강제로 떨어져 살았고 사회적으로는 그들의 주인 외에는 그들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이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그리고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에 권면하면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견디면 참으면 이라는 이 표현도 상상을 해보면은 어떤 종이 정말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슬프고 억울한 그 마음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우리 16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사환들이 너희는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집에서 주인의 종으로 살았지만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노예고 종이지만 너희의 정체성은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다시 우리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부분만 화면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 앞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가 있다고 가리키죠.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신분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종과 주인이라는 그 신분의 계급을 뛰어넘어서 허물고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그 자유가 이미 너희에게 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더라도 믿는 자로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너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지, 너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의 신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계급적으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이제 집안의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주인의 집에 파송받은 선교사와 같은,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 베드로가 이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선포가 당시 이 종들을 대하는 사회적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건 너희는 그런 하찮은 종, 재산이 아니다. 그 이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떤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주인, 그들이 아니라 불의를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가 너희가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후에 3장을 보시면 이제 아내와 남편에 관한 교훈도 나옵니다. 근데 그 권면하고 가르치는 교훈 속에서 그 베드로의 권면이 아내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당시 가정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가장이 아니라 남편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그 아내들에게 더 많은 권면과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런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 주인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이런 종들에게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참아라, 견뎌라, 이겨내라 이야기합니다. 맞서 싸워서 반항하거나 싸우지 말라 가르칩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힘을 합쳐서 맞서서 싸우는 것이, 정의를 외치는 것이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참는 것보다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은 단지 세상 속에서 어떤 정의를 외치는 단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떠한 옳고 그름을 따라서 정의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불의한 주인과의 싸움이 아니고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와의 싸움도 아니고 로마 제국과의 싸움도 아니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종하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주인 밑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누구라도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주인이 만약에 회개를 했더라도, 노예 제도가 없어졌더라도, 로마 제국이 멸망했더라도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악은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로만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낫고 나신 그 은혜가 나타나면 악은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이 종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다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너희가 두려워함으로 나아가라. 이 말은 모든 일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다른 두려움들을, 그 까다롭고 악한 주인의 그 행포와 그 일들도 깨끗이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은 없어지고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이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양심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어떤 일반적인 양심, 도덕적인 양심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마음, 회복해 하신 양심, 거듭난 마음, 너희가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므로써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너희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을 아는 양심,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양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건 이런 양심, 거듭난 마음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양심을 갖고 나아갈 때 이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익숙하시죠? 카리스. 뭐죠?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품고 이겨내고 참고 살아가는 이 삶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게 참는다고 해서, 슬픔을 견딘다고 해서 이게 착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선한 정도가 아니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면서 참는 이 일이 합당한 일도, 당연한 일도,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복된 양심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21절을 화면에 있는 부분만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 일이 뭐죠? 불의한 일로 고난받고 참는 일을 위해서, 견디는 일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뭐죠? 문제거리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면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끔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찾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빗대어보면은, 영민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참으라고, 견디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죽어도 자기가 주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해놓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실 때 가장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흩어진 교회들에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약하고 연약한 그 종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도 응답으로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괴롭히고 못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불의한 일로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참고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양심으로 그 은혜로 나아갈 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는 고난이 뒤따르고요, 희생이나 억울한 일도 따라옵니다. 근데 이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본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공부를 하고 글자 공부를 할 때 글자 하나를 한 글자씩 따라 쓸 수 있도록 난 어떤 공책, 그런 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본,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글자를 익히면서 따라 쓰듯이 그렇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하나씩, 한 획씩, 한 획씩 그어가면서 똑같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취 어떤 길일까요?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죠. 말씀에서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표현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도 그런 자유가 있었지만,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자유가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자신을 희생하시겠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자유를 드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 가사, 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짜장면을 먹는 자유를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 하나의 짜장면일지라도 내 자식이 먹고 싶다면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회가 자주 없지만 이제 어린 시절이나 가족끼리 이제 치킨을 먹고 하면은 살 많은 건 다 저를 주십니다. 주시고 어머니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살이 없는 그 목을, 그 닭의 모가지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 목이 좋다고 드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뼈만 발라서 드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생선 한 마리를 먹을 때도 어머니는 몸통보다는 나는 생선 대가리가 좋다 하시면서 그 생선 대가리, 뭐 죄송합니다, 생선의 머리를 살을 발라내서 맛있게 드십니다. 진짜 치킨 목이 좋아서 뭐 드셨는지, 생선의 머리가 좋아서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어머니는 닭다리를 드시고 싶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한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같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자유를 스스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순종을 하셔서 우리에게도 자유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종들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씻음 받고 다시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씻음 받고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인가 하면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고 죽음과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부분이, 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속인 것도 없으셨지만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돌아오는 것은 뭐만 있었죠? 모욕과 고난과 수치심과 저주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정말로 주님을 따라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실제로 따라간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가혹스럽고 어려운 길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가? 억울한 일은 절대로 당하고 싶지 않고 해명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욕하지 않으셨고요. 따지지도 않으셨고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치와 저주와 고통과 이것을 받으실 이유가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모든 고통을 생각을 하면은 그 크기와 깊이, 높이 모든 것을 다 따지면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억울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억울했던 상황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먼저 가신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의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낫게 되었고,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던 그런 연약한 종들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감독 되시는 주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셔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분과 함께 하고 주님께서 그리고 친히 나를 따라오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선을 넘으면은 영역을 침범하면 스스로 방어를 합니다. 넘어오지 말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면 우리도 같습니다. 역경을 견디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어느샌가 사라집니다. 근데 잠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내가 참고 견딘 적이 언제였는지.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되받아주고 받은 대로 무조건 갚아줘야 한다는 그 세상의 이치 앞에서 보기 힘들고 찾기 힘든 모습,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길, 세상이 비웃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그 악을 넘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악한 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고,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으셨다면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나를 위한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고난과 죽으심의 그 십자가가 동시에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는 주저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신 길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길이며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길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로 너희가 갈 길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참으면서 견디면서 주님을 쫓아가야 할 길이다. 근데 이 길을 주님께서 너 혼자 가라 홀로 두시나요? 아닙니다.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내가 갈 바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까지 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라고 명령했으니 아브라함아 네가 거기까지 갈 믿음을 내가 주겠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그들 연단시키셨고 단련시키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키우시고 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완전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의 원망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힘든 속에서 하나님은 너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선포해라 라고 홀로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힘든과 아픔 속에서도 모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말씀, 이 신앙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 고난과 역경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너희가 위대해지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위대한 자리까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고자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고난의 길을 가라고 부르시고 너 혼자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아플 때, 억울할 때, 속상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금 내 마음껏 내 옆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 은혜로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